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9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은 단순히 노아하고 맺은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맺어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도우신 시청각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지개 자체에 무슨 특별한 거룩성을 두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유월절, 구리뱀, 기도원의 양털,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만찬과 세례,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표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 피터 레인지 박사는 일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표식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과 우리 인간의 믿음의 눈이 만나는 곳이다.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그 눈으로 보게 되는 무지개가 바로 그러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지개에 얽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지개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뭐 다른 의미,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믿지 않는다면 눈앞에 나타난 표식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표식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인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 표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제사에 대한 응답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무지개를 보마. 그래서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노라. 비 오는 날 비행기를 타보면 기체가 비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눈부신 태양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무지개가 생깁니다. 하늘 위에서 보는 무지개, 그 모양이 반지처럼 동그랗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동그란 반지를 보며 결혼 서약을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언약의 무지개를 보면서 인간과의 약속을 기억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왠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죄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번 장에서 우리는 생존자들에 대한 커다란 실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대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죽었으니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죄는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 땅의 아비라. 18절이거든요. 여러분 어째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여기 언급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이 대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절로 21절을 볼까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리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것은 노아의 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노아가 술에 취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로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여러 성경 주석가들이 노아에 대하여 변명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어쨌든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노아 이전에는 술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면 취한다는 것을 몰랐을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곤 합니다. 물론 홍수 이전에 술에 취해 죄를 지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변명은 그것은 소위 캐노피 이론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캐노피라는 거 뭔지 아시죠? 캐노피 이론이란 홍수 이전에 이 지구는 태양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두꺼운 물층으로 대기권이 둘러싸여 있었다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포도가 발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홍수 이후에 노아는 최초로 발효된 포도주를 마신 것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포도주를 마신 것이 처음이라고 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거기 그 순간에도 옛날의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사건은 홍수 때문에 인간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을 보죠. 가난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노아의 자녀들에게 심각한 예언의 말씀이 내려지는데 25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함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씀 대신에 그 아들을 언급하시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이 되었던 가난이 되었건 그 저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흑인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 주장은 그야말로 진리를 남용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피부색이란 각 인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불과합니다. 죄 때문에 피부색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피부는 태양의 일조량이나 기타 다른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함에게는 저주가 내리지 않고 대신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리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가나안이 어떤 식으로 연류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본문의 내용이 전부인데 하지만 우리는 가나안이 매우 특별한 목적 때문에 언급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문에는 절대로 인종차별이나 죄의 정도에 따라서 피부색이 달라졌다는 터무니없는 말은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 구절을 근거로 흑인을 차별하는 슬픈 일이 또 다른 인종을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슬픈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흑인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인류 최초의 두 개의 커다란 문명은 모두 함의 후손에 의해서 비롯되게 되는데 하나는 바벨로니아 문명이고 다른 하나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죄를 기록으로 남기셨을까 하는 겁니다. 만일 창세기를 신문기자가 기록했다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노아를 영웅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죄에 대한 내용을 모조리 빼버리거나 아니면 특종 기사를 내기 위해서 노아의 죄를 그 추잡한 행동까지 낱낱이 밝히는 심층 기사를 아마 쓰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하여 노아의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저희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찬양 전에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죄를 기록으로 남겼을까? 만약 신문기자가 기록을 했다면 둘 중에 하나만을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제대로 들어가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노아의 이야기를 기록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는데 그 정복은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일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읽게 될 구약의 나머지 부분과 세상 역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러한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정말로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죄를 기록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에 대한 기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의도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어떤 육체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타락한 한 인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죄를 범한 노아에게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술에 맘취하여 벌거숭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만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에 취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 취하는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육체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도 얼마든지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외계에 혹시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있는가 싶어서 온갖 궁리를 다하고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인간은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느 곳에서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생명체가 포진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삶에 관하여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단 말이죠. 지구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를 다각도로 훈련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 불필요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는 결코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행위는 절망이지 두려운 일이 정말 절망이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노아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6절로 27절을 볼까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는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이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의 후손들이었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고 향년 950세에 죽었더라. 자, 이렇게 9장을 마치고 10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10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족속들의 기원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각 족속의 족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 장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류학이나 인종학 또는 지구상에 거하는 민족들에 관하여 관심이 있다면 이번 장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좀 공부를 해보시면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H.S. 밀러라는 분은 자신의 인종학 석사 학위 논문에서 창세기 10장을 인용하여 민족들의 기원에 대한 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 민족을 세 가지 계통으로 분류했는데 어떤 사람은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들이 마치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하나로 끼어넣기도 하지만 그것은 인종학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여기 10장에서는 우리에게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비롯된 족보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먼저 우리는 야벳의 족보를 봅니다. 2절로 5절까지. 그리고 함의 족보가 나와요. 6절로 20절까지. 이 족보에 거명된 인물들은 그 당시 매우 유명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의 족보가 21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이런 순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의 계보를 언급하시면서 몇 마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물리치신 후 다시는 언급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원에 관계된 계보를 소개하시면서 그 계보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로 가보시면 이제 야벳의 후예를 볼 수가 있어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H.S. 밀러의 도표를 보면은 스티아족, 슬라브족, 러시아족, 불가리아족, 보헤미아족, 폴란드족, 슬로바키아족, 크로아티아족 이 모든 족속들이 다 마곡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디안족과 이란족은 마대에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메대, 페르시아, 아프리카, 크루드족이 이에 속한다고 보았어요. 또 야완에게서 그리스족, 로마족 그리고 로마족에서 파생한 프랑스족, 스페인족, 포르투갈족, 이탈리아족이 나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라스에게서 유리한 족속으로는 틀라시아족, 튜톤족, 게르만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게르만족의 경우 동부 게르만족에서 유럽족이, 북부 게르만족에서는 스칸디나비아족이, 서부 게르만족에게선 고지대 게르만족과 저지대 게르만족이 나왔다. 또 영국 사람들이 그 영국인들이 바로 이 고지대 게르만족 그 사람들과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매기 목사님은 이 영국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앵글로족과 색슨족 그리고 유타족이 바로 이들 가운데서 나왔다 그럽니다. 이들을 앵글로 색슨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전체 도표를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민족들의 계통도를 공부하는 것은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재미있다고 봅니다. 야벳의 후예에 대해서 나누었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우리 한민족의 계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의 후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된 쉽고 명확한 명품 성경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